제2회 실전 모의고사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다음은 강의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나라 전통 가옥은 여러 가지 특징적인 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창호입니다. 서구식 건축물은 벽체를 벽돌이나 시멘트로 하여 내부와 외부를 차단하는 닫혀진 구조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가옥은 창호를 설치하여 안팎이 서로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창호는 통풍과 채광이라는 실용성 외에도 공예품적 의장으로 장식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창호는 그 무늬에 따라 아름다움이 더욱 돋보입니다. 창호는 문살의 무늬가 어떠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용자살은 한자의 쓸용자를 바탕으로 무늬를 짠 것을 말합니다. 살 대의 짜임이 간결하여 창호지로 남는 면이 넓고 시원하면서도 소박한 모습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적인 공간인 선비의 방이나 사랑방에서 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귀갑살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북의 등껍질 모양과 같이 육각형의 무늬를 이룬 문살입니다. 거북의 등껍질 무늬는 그 둥근 모양 때문에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우주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왕궁이나 사찰의 창호로 널리 사용된 빗살 창호도 있습니다. 이 창호는 문살을 45도로 빗겨서 짠 것입니다.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운 빗살 무늬 토기를 생각하시면 쉽게 그 창호의 무늬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자살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정자살 무늬는 살대가 서로 직각으로 짜여져 한자의 우물정자와 같은 꼴을 이루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정자살 무늬는 왕궁, 사찰의 정면창이나 교창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2번 이번에는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즘 초고속 인터넷을 쓰다가 해지를 하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되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위원회가 고강도 제재를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 관련 민원을 접수하는 정보통신센터입니다. 초고속 인터넷을 해지하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피해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는 이용자를 만나봤습니다.
해지 쪽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아요. 전화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 대리점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이 해지가 요즘 어려운 건 다 아시죠? 라고 하던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실제 지난 1월 32건에 불과하던 이런 민원은 지난달 166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부당한 요금이나 위약금을 둘러싼 민원도 크게 늘었습니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이에 따라 접수된 이들 피해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통신위원회 관계자의 말입니다.
통신시장이 포화 상태이다 보니까 통신사업자들이 서로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서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담반을 꾸려 통신사의 횡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국내 초고속 인터넷 사용가구는 전체의 87.2%, 포화 상태에 이른 시장에서는 가입자를 서로 뺏고 빼앗기는 혼탁 양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이재원입니다.
3번. 이번에는 토론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쟁점 토론의 윤주연입니다. 수능과 내신,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어 학생을 선발해야 할까요? 오늘 주간 쟁점 토론에서는 두 분의 패널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계신 김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전에는 책을 읽는 학생들이 드물었지만 요즘엔 학생들이 정말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습니다. 이게 다 수능 때문입니다. 수능에서는 탈교과적이고 범교과적인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폭넓은 공부를 요구합니다. 그러니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을 수밖에 없죠.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수능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을 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능의 비율을 높인다면 학교는 여타의 입시 학원과 다름없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단순히 대학을 가기 위해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폭넓은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학교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신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내신의 비중이 높으면 학생들은 그저 교과서나 줄줄 외우기 때문에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다양한 독서를 통한 폭넓은 지식의 습득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편협한 지식만 얻은 상태에서 대학에 입학하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신의 비중을 높이면 교과에 충실하게 되고 그러면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게 됩니다. 사실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 교과는 학생들이 경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신의 비중을 높이면 다양한 교과를 충실하게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 폭넓은 지식 확충도 가능할 것입니다. 4번과 5번. 이번에는 교양 강연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마련한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는 김정호, 허준, 홍대영 등 14명의 과학 소년들의 생애와 업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여지도 하면 누가 떠오르죠?
김정호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지요.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만들기 위해 백두산에 몇 번이나 갔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7번이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김정호가 백두산을 7번이나 올랐고 전국을 3차례나 두루 답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기록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대원군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며 대동여지도 판목을 불태우고 김정호를 옥사시켰다는 이야기도 알고 계시죠? 이 이야기도 1934년 일제가 발행한 조선어 독본에서 시작되어 일반인에게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일제는 진실을 조작함으로써 대동여지도처럼 훌륭한 업적을 알아보지 못한 우매한 지도층 때문에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 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허준 기억하시죠? 허준은 누구에게서 의술을 배웠죠?
유이태요!
드라마를 보셔서 그런지 잘 알고 계시네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 스승인 유이태는 자신이 병들어 죽을 때 허준에게 몸을 해부해 보도록 하지요. 이것이 사실일까요? 스승의 시신을 해부했다는 이야기는 작가가 지어낸 것입니다. 특히 스승 유이태는 허준 사후에 민간에 떠들던 야담에서 끄집어낸 인물입니다. 또 허준이 과거의 급제에 어의가 되고 왕과 왕자의 병을 고친 공로로 정일품에 해당하는 최고의 벼슬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허준의 실제 활동을 적고 있는 유희춘의 미암일기에는 허준이 천고로 내의원에 들어간 것으로 암시되어 있으며 그가 죽어서야 정일품 벼슬을 받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랑캐 학문이라도 훌륭하면 배워야 한다라며 북학사상을 고취했던 18세기 실학자는 누구입니까? 좀 어렵나요? 홍대영입니다. 이런 홍대영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서양에서 최초로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죠? 코페르니쿠스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말이지 서양 과학자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과학자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고 있군요. 흔히 홍대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60여 년 앞서 김성문이라는 사람이 지동설의 바탕을 둔 우주론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오히려 홍대영의 과학사상에 갖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무한우주론에 있습니다. 그는 우주에 대해 자유롭게 상대주의적인 사색을 펼침으로써 전통적 우주관에서 벗어난 무한우주의 관념을 보여주었던 인물입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